우리 함께 복음비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동행신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2월 기도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마른 뼈에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함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서의 핵심 클라이맥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거대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전체의 줄거리와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 오늘 이 37장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사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묵시적인 언어도 나오고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4월 5일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에스겔은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1차로 끌려간 사람은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고 2차로 이제 끌려간 사람들 무리 가운데 에스겔이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뒤에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지나고 난 뒤에 그의 나이가 30살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계보였던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쪽 유다 땅에 살 때에 예루살렘에 살 때에 우리가 조금 우상 숭배를 했기로서니 우리가 막상 이 바벨론에 와 보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리고 이곳에 보니까 우상은 너무너무 거대하고 정말 화려한 우상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는 이렇게 태평스럽게 잘 살고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등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선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징벌하지 아니하고 부자로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우리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투덜댔습니다. 자, 그런가 동시에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맞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했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이미 틀렸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범해서 우리가 이렇게 잡혀오고 포로 생활을 하고 아주 미래가 없는데 우리가 뭐 잘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느냐? 좋은 날 보기는 틀렸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과 사고가 팽팽한 가운데에 30세가 된 에스겔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보여준 것은 말로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가를 다 낱낱이 보여준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 나라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느냐고. 우상을 이렇게 크게 숨겨도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는 거기서 뭐 우상 조그만 거 섬겼다 치자고. 왜 우리는 이렇게 처참하게 되느냐고. 이런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데서 뭘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걸 이제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대로 이제 선포를 하고 정언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상태를 말씀을 볼 때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단 말이냐.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쉽게 좀 풀이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은 무리수를 두게 되고 오히려 더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고 여러분 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어떤 부자 부모님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아들 둘은 아버지를 부모를 참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에 관심이 있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을 갖다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은 선물도 해드렸습니다. 큰아들의 며느리는 역시 그 시아버지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효부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별 해드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역시 시아버지에게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큰 아들과 큰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고 이상하게 작은 아들하고 작은 며느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은 동생 부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아버지에게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차별하냐고. 왜 동생 부부는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자꾸만 불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가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를 좋아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작은 아들과 작은 그 며느리는 아버지 재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직장 다니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살아요. 며느리도 마찬가지. 시아버지 재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작은 아들 부부는 아버지를 그냥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에게 결국은 나중에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데 그래서 가정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는요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이 특별히 뭡니까? 재벌들 가문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돈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해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에 돈 때문에 잘하는 자식과 돈에 관심이 없고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큰아들 경우에는 효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 아버지에게 받아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산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에스겔서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건데 오직 너는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자꾸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상숭배의 시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인격인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며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 혹은 사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성공, 건강, 부요, 평안한 것, 이걸 위해서, 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고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에 대해서는 에스겔이 구체적으로 낱낱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소상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줬는데 환상 가운데 그 내용이 에스겔서 8장에 나옵니다. 성전은 당연히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다 온갖 그림을 벽에다 그리고 장로 70명이 은밀하게 그걸 숭배하는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성전 북문에는 여인들이 바벨론 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성전 문 안뜰에서는 25명 이상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을 지고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는 그런 가정한 일을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성전 안팎이 온갖 이방신들로 더럽혀진 것, 이것을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은 동시에 그들은 우상을 더 사랑하고 숭배한 그 이스라엘의 민낯, 위선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구체적으로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몰랐던 일반 백성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전을 떠나버리는 장면을 에스겔을 통해서 다 보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게 된 것인데 이스라엘은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런 이제 징조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요 우리가 좀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3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그 뼈를 이제 보고 있는데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대답이 yes, no가 아닙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거 정말 탁월한 대답이에요. 탁월한 대답. 우리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고 사는데요. yes 아니면 no로 이제 말합니다. 이게 세상 방법입니다. 부정 아니면 긍정이에요. 근데 사실 뭐 긍정보다 부정이 덜 많아요. 그렇게 많이 반응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답은 뭐라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왜?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척 하다 낭패를 당하는 거거든요. 아는 척 하니까 자꾸 자만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아, 이 답이 맞다.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요. 전혀 못 살아나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에스겔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답이 명답인 것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을 배반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 너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yes 하거나 혹은 no 하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예. 참 정말 우리는 너무나 아는 척 많이 합니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결의 대답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이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가 살아나라 이렇게 대언하고 선포하라 했습니다. 그 예수결의 명령 받은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살가죽이 덮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위력이 나타난 것이죠. 이제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뭐냐면은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이것은 뭐냐? 이건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마른 뼈는 이스라엘이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완전히 이제 죽은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뼈를 다시 살아나게 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부어서 온전하게 다시 살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오히려 마른 뼈의 상태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영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육은 도무지 소용이 없고 오히려 마른 뼈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3절을 보게 되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육은 은혜와 상관없는 인간의 본성을 묘사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육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도덕을 말하면 그 도덕을 말하는 것은 온전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건 육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자꾸 윤리를 말하는데 그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그건 육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철학을 말하는데 그 철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육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떤 종교나 사상을 말해도 그것은 다 육입니다. 심지어 어떤 행동, 좋은 행동을 해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육에서 나온 것입니다. 헬봇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파멸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바로 이 육의 횡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육의 생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정도로, 그리고 오직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들의 축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 육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과 같으면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성적인 판단, 과학적인 방법을 더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귀 영화, 입신양명, 성공 출세, 강건함 건강,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는 행복을 위해서 살면은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읽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요, 어떻게 망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번성기였습니다. 최고의 부자로 살았습니다. 최고의 안정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망할 때는요, 최고로 잘 살았습니다. 최고로 부강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경제가 번성했습니다. 오락과 놀이가 마냥 즐거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졌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심어준 줄도 모르고 그저 잘 된다, 평안하다, 이만하면 됐다,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식 종교놀이를 했습니다. 바로 육을 섬긴 것입니다. 독일의 그 베를린 대학에 한국인 유명한 교수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현대 철학에 대한 이해,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한 이해로 아주 탁월한 그런 지식이 있는 분인데,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쓰고, 아주 작은 책인데 참 어마어마한 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한병철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기에는 너무 죽어 있고, 우리는 오늘날 살기에는 너무 죽어 있고, 죽기에는 너무 살아 있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본주의와 결코 화합할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성공, 그 다음에 행복, 이런 데만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책인데 읽어보면은 그건 그냥 한번 읽으면 안 돼요. 몇 번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 공감이 가요. 아, 그렇구나. 이 현대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유는 인간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눈에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행복의 수단,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이 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헬라어로 살루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물리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본성, 본능,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쉽게 죄의 유혹에 타협하고 넘어가는 속성,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탄의 부추김에 쉽게 그냥 넘어가는 그 마음, 육성,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이 육은요, 본능, 자아, 자존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단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고체계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지금 현재 여기 당장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느끼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선시하는 태도, 이것이 뭡니까? 바로 육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막 쏟아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주겠다 해서 에스겔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아, 그렇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완전히 그냥 체념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상태가 뭐냐면 바로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완전히 죽은 거예요. 도무지 그냥 회복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상태에서 11절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원족속이라.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정신을 조금 차리기 시작하는데, 아이, 끝났다. 우리는 안 된다. 이제는 털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워요. 이때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신비해요.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육은 다 죽어서 뼈만 남은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살덩어리 다 죽어서 다 사라지고 뼈만 남은 것인데, 이 뼈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뼈가 뭔지를. 뼈는, 여러분, 뼈는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뼈는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뼈는 본질, 존재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 불멸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근원적인 그 힘이 도달하는 곳,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는 뼈는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요, 육체에서 가장 오래 남는 부분으로 변하지 않는 핵심 본질을 의미하는데, 존재의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고난을 통해서 육적인 것은 다 사라지지만은 본질인 뼈는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이 적용됐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육체적인 목숨은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신성한 생명의 본질, 뼈는 하나도 손상함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육으로 살 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육이 죽어야만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에 빠질 때 자기 죽음의 선포가 될 때에 비로소 성령이 역사합니다. 완전히 죽어서 마른 뼈의 상태가 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거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패하는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 되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만일에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내 딸이 아주 처참하게 아주 망하는 거, 그걸 보면 내가 너무 기뻐하겠다 그런 생각에 아버지가 있으면은 어머니가 있으면 그 미쳤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아주 그야말로 처참하게 망해서 새끼 밥도 못 얻어먹고 아주 진짜 거지들보다 더 못하고 형편없는 아이가 될 때 내가 막 기뻐서 박수를 친다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은 그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 아닙니다. 근데 만물의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맨날 징징 울고 맨날 그냥 문제와 사건으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망하고 이럴 때 하나님 막 좋았어. 잘 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계속해서 물질, 계속해서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계속 단절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에 휘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른 뼈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른 뼈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 때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넘어집니까? 나는 나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이죠. 이게 진리고 사실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걸어 나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육의 상태는 늘 자존심이 살아있습니다. 고집의 이 횡포로 인해서 시험이 듭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핑계와 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이 안 돼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하면요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욕심과 이기심과 내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고 안전벤치를 딱 맬 수밖에 없어요. 나 주일 예배 한번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행복에 내 만족의 도구로 삼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에게 욕하는 말처럼 하는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낙타 같다. 낙타. 캔멜입니까? 캔멜입니까? 낙타 같다. 낙타 같다 이렇게 하면 큰 욕이래요. 왜냐면요. 동물 짐승들 중에 낙타가 철저하게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네요. 그래서 그 이기심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낙타 같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낙타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낙타도 거듭날 수 있어요. 낙타가 새끼를 낳으면요, 처음에 새끼를 낳을 때는 젖도 물려고 이런데요. 그런데 가열한 사막 땅에서 살다가 낙타는 그 어미가 모성애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굶주리고 젖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도 젖을 물리지 않고 자기에게 다가오면 발로 차서, 뒷발질로 차서 얼씬도 못하게 한답니다. 이 가열한 사막의 환경에 살다 보면은 낙타 새끼가 불쌍하게 죽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몽골 땅에 그런 매정하고 비열한 이기적 낙타 어미를 감동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방이 뭐냐? 그 비법이 뭐냐? 어미 낙타를 끌고 와서 동네에서 열린 음악회를 해준다고 해요. 열린 음악회. 그 열린 음악회를 해주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악기가 마두검이라고 해요. 마두검. 마두검은 현악기인데 이만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줄이 세 개인가 그리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바이올린 그 활 가지고 타는 것처럼 타는데 막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음악이 나, 음악 뭐, 소리가 난대요. 자, 그렇게 하면서 마두검의 연주에 맞춰서 그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도 손자 손녀들을 많이 키워본 자식들을 많이 둔 그런 할머니를 불러서 그 마두검 악기를 따라서 구슬픈 노래를 부른다요. 노래를 이렇게 탁 부르면요, 어미 낙타가 갑자기요 눈을 막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뜨면서요 낙타의 큰 눈에 눈물이 막 맺힌대요. 눈물을 맺히면서요 자기 새끼를 막 찾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자기 새끼를 싹 갖다 주면요 막 그냥 낙타가 그냥 자기 새끼에 젖을 먹이려고 막 이렇게 젖을 먹인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자아를 죽이는 방법을 내가 잘 모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자아가 죽는 줄 압니까? 안 죽습니다. 회개한 일 또 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육을 처리하고 뼈만 남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를 때로는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 밀어넣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성령이 역사할 시간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19절을 봐야 되는데요. 아, 예, 19절. 아, 예, 오케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죽었어요. 그 20절에 보면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좌절이 될 때가 안 됩니까?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할 때 절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절대 절망에 다 빠져 있으면서 참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구나, 이럴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손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한 단어, 한 구절이 그냥 내 영혼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면서 순종하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책임을 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을 오늘 보게 되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저번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에스겔서를 보면 자꾸만 너희는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영성가인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영성가였는데요. 아,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자아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당신의 생명을 채우기 위함이다. 탁월한 영성가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른 뼈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와이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심지어 목사에게 교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목사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가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죽을 지경 같은 문제와 사건,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개입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황폐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생명과 소망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 카톡에 우리 교회 교인 말고요, 어느 분이 보내온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도 백도 없습니다. 믿음의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도와달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이분의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태가 이분에게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한 번쯤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사실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로 어제 그제 카톡에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아내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 뭐 자꾸만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자꾸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부족하고 약해도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고 하면 본질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거듭거듭해서 불순종을 하고 잘못된 습관에 가 있고 욕심을 부리고 넘어지고 깨어져도 하나님 우리 길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기적을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허물을 일부분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그 보혈로 덮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펀지 전 미국의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다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본문 11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했는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 단어가 티크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소망이란 말이 뭐 이거예요. 기다림, 간절하게 기대함 이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소망한다 이 말은 뭐냐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상황이 좋아질 근거가 전혀 없어도, 어떤 문제와 사건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들을 할 때에 한 청년이 뉴저지에 있을 때입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0.0000%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편집적 증상이 너무나 많아. 0.0000%도 자기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너는 0.0000%도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되게 만들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항상 자기 방에 그냥 갇혀가지고 살던 아이가 이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항상 분노가 막 폭발해 있던 아이가 이상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사람 노력으로 되었습니까? 자기 엄마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바뀌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 녹록하지 않고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소망이 없다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매일 옥조여 오는 절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된다, 참 안 되구나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다면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만일에 나 소망이 있어, 나는 뭐 할 수 있다, 내가 왜 안 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직 마른 뼈가 안 됐어요. 마른 뼈가 안 됐기 때문에 육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 뭐냐면 나 하나도 못합니다. 내 안 되네요 정말. 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 그때 세밀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내가 겸손해졌다. 천천만만에 옳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바뀝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절대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컴플레인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죽은 뼈처럼 있는 상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 비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 동행신뢰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시로다. 절대 절망에 있어도, 마른 뼈가 되었어도 그때가 소망이고 기회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른 뼈가 된 상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십시오.